서커스 공연 중 한 여자에게 첫눈에 반한 에드워드. 3년간의 고생 끝에 그녀를 찾아가는데 이미 약혼을 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하죠. 운명은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을 맴돈다. 살다 보면 싸워야 할 때가 있고 졌다고 인정해야 할 때가 있다. 배는 이미 떠나갔다. 오직 바보만이 계속 갈 뿐이다. 사실 난 항상 바보였다.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문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2003년 미국에서 개봉한 팀버튼 감독의 인생의 진실을 담은 동화 같은 영화 빅피쉬입니다. 큰 물고기라는 뜻인데요. 자신의 아버지가 허풍으로 한평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아들이 진실을 찾아 나서는 과정을 영화로 담아냈습니다. 이완 맥그리거, 엘버트 피니, 빌리 크루덥, 제시카 랭, 헬레나 보넴 카터 등이 출연했는데요. 팀버튼 감독의 행복한 판타지 작품 빅피쉬.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는 주인공 윌 블룸은 아버지가 암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향합니다. 사실 윌은 아버지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은데요. 아버지 에드워드는 그야말로 타고난 이야기꾼으로 틈만 나면 내가 왕년에 말이야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옛 모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험담이 어디서부터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모를 만큼 황당한 내용인데요. 아버지는 출생부터 남달랐고 할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마치 대포알이 튀어나오듯 뻥 소리를 내며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가 하면 교회에서 예배 보는 도중 옷이 빵빵하게 부풀어 터질 만큼 몸이 급성장하는 불가사의한 병에 걸려 3년을 침대에서 보냈다는 이런 얘기죠. 하지만 아버지의 허풍은 도를 더해갑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사는 마을에 키가 4미터나 되는 거인 칼이 나타나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가축을 해치는 등 소동을 벌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은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진실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라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에드워드는 병상의 초라한 노인일 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아버지 곁에서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 궁금해진 윌은 창고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의 거짓말 속에 등장하는 증거를 하나 찾아내고 이제 에드워드 블룸의 거짓과 진실을 가려내기 위한 추적을 시작하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빅피쉬 중에서 데니 엘프맨의 메인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영화 빅피쉬는 2003년 다니엘 월러스의 원작 소설을 각색한 작품으로 브루스 코엔과 댄 징크스 등이 제작했고요. 팀버튼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각본을 맡은 존 어거스트는 이 영화를 통해 젊은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중장년층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 되길 기대했다고 하는데요. 영화 빅피쉬는 유쾌하면서도 따뜻하고 훈훈한 영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판타지라는 형식을 통해 색깔과 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몽환적이고 감각적으로 담아냈고요. 화려한 화면 구성, 색채감, 기발한 상상력과 캐릭터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환상적인 이야기와 화면을 컴퓨터 그래픽 없이 표현하기 위해 7천여 명의 보조 출연자와 6개의 서커스단, 기린, 낙타, 사자, 코끼리, 곰 등 150마리의 동물이 동원됐고요. 만송이 수선화가 공수돼 전 제작진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 만송이 수선화 심기 대작전이 펼쳐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빅피쉬의 촬영감독 필름 루슬로는 로버트 레드포드의 흐르는 강물처럼을 촬영해 오스카상을 수상한 촬영감독인데요. 낚시 전문 촬영감독으로 불리고 있죠. 팀버튼이 만든 대부분 영화의 의상을 담당했던 콜린 앳 우드는 빅피쉬에서도 팀버튼의 상상력과 판타지를 완성시켜주는 멋들어진 의상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일반 사람 3배의 키를 가진 거인 칼의 의상을 만들기 위해 쥐가죽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빅피쉬 중에서 올맨 브라더스 밴드의 램블링 맨, 방랑자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빅피쉬는 가위 손,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을 흥행시키며 판타지 장르의 귀재로 불리는 팀버튼 감독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피쉬는 기존 작품의 상상력에 성숙한 시선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팀버튼 감독은 지금은 할리우드에서 손꼽히는 명감독이지만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너무 괴상하다며 배척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나이 든 후에 삶이 풍요로워진다라는 생각으로 위안 삼았다고 하죠. 영화 빅피쉬에서 주인공 에드워드 블룸을 소화해낼 두 명의 세계적인 배우를 찾던 제작진은 청년 에드워드의 일찌감치 물랑루즈에서 매력적인 연기를 보여준 이완 맥그리거를 낙점했고요. 다음으로 노년의 블룸을 찾는 일을 시작했는데 빅피쉬의 한 스텝이 1997년 한 잡지에서 엘버트 피니의 1963년 사진과 이완 맥그리거의 당시 사진이 나란히 실린 걸 보고 노인 에드워드 역에 피니를 뽑게 됐다고 합니다. 데니 보일 감독의 트레인스포팅의 마약 중독자 랜턴 역으로 강렬한 에너지를 보여주며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이완 맥그리거는 벨벳 골드마인의 로커 와일드, 니콜 키드먼과 함께 연기한 뮤지컬 로맨스, 물랑루즈의 크리스티앙 역으로 출중한 연기와 함께 노래 실력을 보여줬고요. 스타워즈 에피소드 시리즈의 오비완, 르네 젤위거와 호흡을 맞춘 다운 위드 러브의 캐처, 빅피쉬의 에드워드 블룸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연기하며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청춘 아이콘에서 내공과 카리스마를 갖춘 연기자로 폭이 넓다고 하죠. 빅피쉬에서 거인역을 연기한 매튜 맥그로이는 실제로 2.29m의 장신을 가진 배우인데요. 영화 속에서 이완 맥그리거와 함께 있는 장면을 찍을 때는 약간의 착시 효과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음악 듣고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All Shook Up. 완전 들떠 있어요. 영화 빅피쉬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Well, bless my soul, what's wrong with me? I'm itching like a man on a fuzzy tree. My friends say I'm acting wild as a bug. I'm in love. I'm all shook up. Ooh, ooh, yeah. My hands are shaking and my knees are weak. I can't seem to stand on my own two feet. Who do you think of when you have such luck? I'm in love. I'm all shook up. Ooh, ooh, yeah, yeah, yeah. Well, please don't ask me what's on my mind. I'm a little mixed up, gonna feel fine. When I'm near the girl that I love best, my heart beats so it scares me to death. When she touches my hand, oh, what a chill I got. Her lips are like a volcano that's hot. I'm proud to say that she's my buttercup. I'm in love, I'm all shook up. Ooh, ooh, yeah, yeah, yeah. My tongue gets tied when I try to speak. My insides shake like a leaf on a tree. There's only one cure for this body of mine. That's to have that girl and her love so fine. She touched my head and what a chill I got. Her lips are like a volcano that's hot. I'm proud to say that she's my buttercup. I'm in love, I'm all shook up. Ooh, ooh, yeah. I'm all shook up. 영화 빅피쉬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팀버튼 감독은 1950년대라는 시간대와 거대한 스케일의 멋진 모험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미국 남부지역의 6개 주를 샅샅이 뒤진 결과 가장 이상적인 장소로 선정된 곳이 엘라베마였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원작자 월레스의 고향이자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곳이었다고 하죠. 영화의 배경이 되고 있는 미국의 남부 엘라베마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엘라베마는 어떤 곳일까요? 엘라베마주는 미국 남부 최대 공업 중심주인데요. 북쪽으로는 테네시주, 동쪽으로는 조지아주, 남쪽으로는 플로리다주, 서쪽으로는 미시시피주와 접하고 있습니다. 남쪽 끝 일부는 멕시코만과 해안선을 접하고 있는데요. 이 주의 별명은 Heart of Dixie입니다. 남부 한가운데에 위치했다는 의미라고 하죠. 엘라베마주는 미국에서 30번째로 큰 주고요. 미국에서 가장 번개가 많이 치는 주 가운데 하나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또 코튼 스테이트로 불릴 만큼 미국에서 목화를 많이 생산하는 곳인데요. 풍부한 노동력과 온화한 기후, 광대한 토지를 이용해 재배해왔다고 하죠. 엘라베마주의 꽃은 동백꽃이라고 합니다. 남북전쟁 이전에 남부의 문화적 전통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고요. 유명 관광지로는 버밍햄 동물원, 리틀 리버 캐년 국립보호지가 있고요. 가수 넷 킹콜, 어스카인 호킨스, WC 핸디 등 엘라베마 출신의 많은 재즈 아티스트들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재즈 명예의 전당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펄잼의 Man of the Hour, 화제의 인물, 영화 빅피시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빅피쉬 함께하고 있는데요. 빅피쉬는 약 7천만 달러를 들여서 1억 2천만 달러가 넘는 흥행을 했다고 합니다. 2004년 아카데미 시상식의 음악상 부문 후보로 팀버튼 감독과 올해의 호흡을 맞춘 데니 엘프맨이 올랐지만 그해 음악상은 반지의 제왕 3편의 하워드 슈어가 가져갔다고 하죠. 그 밖에 골든글로브, 영국 아카데미 등 여러 주요상의 후보로 올랐지만 상을 타지는 못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빅피쉬 중에서 빈 크로스비의 다이나 함께 듣고 오시죠.
다이나, is there anyone? on fire in the state of Carolina. If there is and you know her, show her to me. Dinah got those Dixie eyes blazing. How I love to sit and gaze to the eyes of Dinah Lee. Every night, why do I shake with pride? 'Cause my dynamite change your mind about me. Oh, Dinah, should you wander to China, I would hop an ocean liner just to be with Dinah Lee.
Dinah, is there anyone finer in the state of Carolina? If there is, then you know it, show to me. Dinah, where the Dixie eyes blazing, I would love sitting gazing to the eyes of Dinah Lee. My Dinah, every night, why should I shake with pride? Because my dynamite changed her mind about me. Dinah, if you wanted to do China, I would hop an ocean liner just to be with Dinah.
Every night, why do I shake with pride? 'Cause my dynamite changed your mind about me.
The name of this song is Dinah.
That is
the name of this song is Dinah.
Now get it.
The name of this song is Dinah.
Oh, tell it.
The name of this song is Dinah.
Dinah, wandered to China, state of Carolina. There is and you know where I would like to have you. Show her to me, Dinah. Got those Dixie eyes blazing. I would love to sit and gaze into the eyes of Dinah Lee.
영화 빅피쉬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른의 동화 같은 이야기다. 아버지가 그리워진다. 행복해지는 판타지 영화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이유를 보여준다. 기분 좋은 여운이 진하게 남는다. 내 인생 최고의 영화를 뽑으라며 두말하지 않고 이 영화를 뽑겠다. 마지막 아버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너무 슬펐다. 본인 얘기를 많이 하면 본인이 얘기가 된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 이 부분에서 눈물이 났다. 영화가 시작되고 진실인지 허풍인지 생각하기에 급급했지만 영화가 끝났을 때 그 이야기를 믿게 됐다. 역시 팀버튼 감독이다. 노란 꽃밭에서 미래의 아내가 될 여인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너무 아름답고 예뻤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빅피쉬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영화 빅피쉬는 아버지와 아들의 매력적인 이야기지만 정말이지 이야기 그 자체다라고 평했고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한켠에는 슬픔과 후회가 가득한 기분 좋은 영화 빅피쉬는 팀버튼 감독의 대표적인 기이함과 감동적인 가족 드라마를 재미있게 종합한 작품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빅피쉬 중에서 버디 홀리의 Everyday, 매일 함께 듣고 오시죠.
To getting closer, going faster than a roller coaster. Love like yours will surely come my way. Hey, hey, hey. Every day it's a getting faster. Everyone said go ahead and ask her. Love like yours will surely come my way. Hey, hey, hey. Every day seems a little stronger, come what may. Do you ever long for true love from me? Every day it's getting closer, going faster than a roller coaster. Love like yours will surely come my way. Hey. hackers will surely come my wa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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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like yours will surely come my way.
영화 빅피시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지는 사실이나 사건을 재미있게 꾸며서 전달하는 이야기꾼이지만 아들은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신문 기자죠.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임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둘의 마음은 하나였음을 일깨워주는데요. 영화 초반 아버지 에드워드가 아들에게 이렇게 건넵니다. 우린 둘 다 이야기꾼이야. 난 말로 하고 넌 글로 쓰니 같은 거지. 또 다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들인 윌리엄 블룸이 한 말이죠. 빙산의 일각은 단지 10%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90%는 볼 수 없는 물 아래에 있다. 이번에는 빅피시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은 아버지가 평생 모험을 하면서 만난 마녀와 샴쌍둥이, 서커스단, 거인 모든 사람을 불러모아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인사하며 반갑게 보내드리는 장면, 가슴 뭉클한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죠.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에드워드가 지금의 아내에게 고백하는 장면이죠. 여자가 좋아하는 수선화로 여자의 집 앞을 가득 메우고 고백하는데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꽃을 구했어요? 5개 주에 모든 곳에 전화했어요. 이게 내 아내와 결혼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죠. 당신 날 모르잖아요. 나에겐 당신을 알아갈 남은 생의 시간이 있어요.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죠. 노래 듣고 옵니다. The Fox의 5 o'clock world, 5시의 세계, 영화 빅피시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동네". 오늘 들른 곳은 에드워드 블룸이 더 큰 세상을 만나기 위해 시작한 여행의 과정과 함께 아들이 결국 아버지의 모험을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는 영화 빅피시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빅피시 중에서 Can't Hit의 Let's Work Together, 함께 일해요.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한 해를 떠나보내는 시점에서 2023년 연말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2023년 변화가 많았던 분야가 될 텐데요. 세 개 분야가 눈에 띄네요. 조성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성민입니다.
네. 자, 2023년 연말 여성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여성 판사죠?
네. 여성 판사 중에서도 특별히 이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여성을 포함한 소수계가 미국의 사법부 판사로 가장 많이 임명됐다는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의 조사를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어떤 정부보다 여성 또 소수계를 많이 임명했다는 말인데요.
그렇죠.
자, 우리는 여성 관련 내용을 지목을 좀 해봐야겠죠.
네. 자,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임명한 연방 판사들 중에 거의 3분의 2가 여성입니다.
네.
또 소수계 민족과 인종도 같은 비율입니다.
네.
퓨 리서치는 1950년에 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부터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
네.
2024년 대통령 선거를 그 1년 앞둔 지난 11월 5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사법 체계의 세 주요 조직인 지방법원, 항소법원 그리고 미국 대법원에 145명의 판사를 임명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여성이 66%가 조금 넘는 95명입니다. 자, 11월 5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95명의 여성 판사는 같은 시점에 다른 대통령이 임명한 여성 판사 수와 비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 전 같은 시점에 36명의 여성 판사를 임명했습니다.
네.
당시 전체 판사 24% 정도였고요.
네.
그리고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시 전체의 47%인 54명의 여성 판사를 임명했었습니다.
그럼 소수 인종인 여성은 어떨까요?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또는 뭐 다른 인종 또는 민족 소수 집단에 속한 여성들의 경우는요. 지난 11월 5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 중에 42%를 차지합니다.
그럼 145명 중에 한 60명쯤 되는 건가요?
예, 정확하게는 한 명 더 많은 61명입니다.
네.
자, 이들 중에는 2022년에 흑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대법관이 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미국 최초 흑인 여성 연방 대법관이면서 미국 역사상 세 번째 흑인 대법관이고 또 여성으로서는 여섯 번째 대법관이 된 거였어요.
그렇죠.
네.
올해 52살입니다. 잭슨 대법관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출신인데요.
네.
하버드대학부 또 로스쿨 졸업했고요. 지난 2013년에 그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지명을 했고요.
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인 2021년 6월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을 받았습니다.
네. 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소수계 여성 판사들 몇 명 소개했었죠.
맞습니다.
네.
지난 2월 기억하실까요? 한국계 미국인 여성인 신디 정 씨가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미 상원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네.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수도 DC에서 가까운 델라웨어,
네.
뉴저지, 펜실베이니아주 그리고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네.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한 연방판사가 미 상원에서 100번째 인준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신디 정 판사를 소개했었습니다.
네, 신디 정 씨는 또 한인 여성으로서 처음 연방 검사장에 올라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네.
신디 정 판사 1997년 예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002년 컬럼비아 법률전문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예.
엘라바마주 재판연구원 뉴욕주 검사를 거쳐서 지난 2009년부터 미국 법무부 인권국의 형사사건 부분 공판검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2014년부터 펜실베니아주 서부연방지방검찰청으로 옮겨서 강력범죄 또 중범죄 담당 부서에서 검사로 근무를 했고요.
네.
2021년 펜실베니아주 서부지역의 연방검사장에 지명돼 한국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검사장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또 이맘때 두 명의 흑인 여성이 판사 자리에 올랐었죠.
맞습니다. 먼저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 잭슨이 고향인 올해 나이가 42살인 흑인 여성 타미카 몽고메리 리브스 판사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에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상원 인준받았고요.
네.
이 몽고메리 리브스 판사는 이보다 앞서서 미국 동부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자, 같은 시기에 48살인 데이나 더글러스 씨, 미국 중남부 루이지애나에 있는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의 첫 흑인 여성 판사로 지난해 12월 13일 상원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1년 이상 남아있긴 한데요.
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더 많은 여성 또 소수계 판사를 임명했다는 퓨 리서치 조사 결과 자, 오늘 첫 소식으로 살펴봤습니다. 2023년 또 변화가 컸던 또 다른 분야가 있네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 기간을 계기로 해서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 정말 삶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사회 모든 분야가 영향을 받은 만큼 사람들의 일상을 뭐 정말 바꿔놨는데요.
네.
늘어난 재택근무 환경까지 더해져서 운동을 포함해서 잘 살기, 웰빙에 관해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뭐 건강의 중요성을 새삼 절실히 깨달으면서 운동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또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집에서 운동한다는 말인 홈 트레이닝을 줄여서 홈트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변화는 그대로 미국의 스포츠 의류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여성 운동복 산업의 성장. 뭐 2023년 두 번째 여성 뉴스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 조사 기관이죠. 스태티스타에 따르면은요. 미국이 사실 전 세계 운동복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기간에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네.
특히 여성 들이 그 액티브웨어, 뭐 운동복과 애쉬레저 브랜드 등 일상복과 운동복이 혼합된 옷을 많이 사 입었습니다.
네.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은 여성들은 그 탄력성이 높은 딱 붙는 운동복 바지인 레깅스,
네,
그리고 헐렁한 스웨트 팬츠 등을 옷장에 뭐 필수품으로 걸어놓게 됐다는 겁니다.
네.
지난 2020년 미국 스포츠 의류 시장이 1,00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섰고요.
네.
2021년에는 1,130여억 달러에 이르렀을 정도로 추산되는 등 팬데믹 시작 후에 이 애슐레즈 주문이 80% 넘게 늘었답니다.
네. 올해는 어땠을까요?
예. 2023년 미국 내 여성 스포츠웨어 시장의 구체적인 성장률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는 아직은 찾아보기는 힘듭니다만,
네,
전 세계 여성 스포츠 의류 시장의 흐름을 보면 뭐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전 세계 여성 스포츠 의류 시장 2022년에 1,80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에 1,900여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3,06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 스포츠 의류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배경에는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높아진 것도, 네,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축구나 육상, 농구 등 뭐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늘어남으로써 이 제품 구매율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올림픽스.org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동계올림픽에 참여한 여성 비율이 41%였고요. 국제 크리켓연맹 여자 크리켓 월드컵, 국제 하키연맹 여자 하키 월드컵 등 여성 스포츠 이벤트가 늘면서 소비도 역시 늘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행시 2023년 올해의 뉴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조성민 기자, 한국 드라마 많이 보시나요?
드라마요? 많이 보죠. 드라마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게 되죠.
네. 네. 재미있는 거 서로 추천을 좀 해주자고요.
아, 그렇죠.
네. 네.
오늘 지금 소개해 주실 그 내용도 그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2021년이었어요. 오징어 게임. 와,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면서 한국 드라마가 국제적인 관심을 얻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한국 드라마를 볼까 궁금해집니다.
네. 자, 지난해 전 세계 26개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기준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6%가 그 해에 한국 드라마가 그 나라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약 66%의 응답자들이 K-드라마, 한국 드라마는 팬층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이 조사는 지난해 말에 2만 5천 명의 세계 각국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겁니다.
네, 와, 한국 드라마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네.
자, 2023년 여향씨가 뽑은 마지막 올해 뉴스는 한국 드라마 속 여성이 되겠습니다.
네. 자, BBC 방송이요. 세계적인 인기를 올리고 있는 한국 드라마 속의 여성상을 분석했습니다.
네.
드라마가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이 기사의 골자였습니다.
네.
옛날에 재벌이나 부자 상속자를 중심으로 한 사랑 이야기에서 벗어나서요.
네.
이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 주인공을 등장시키는데 올해 흥행한 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도. 내가 왔어. 오래 기다렸지. 살아보자.
뭐 힘센 여자 강남순 같은 그 드라마가 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아, 다 봤네요 제가. 자, 그러니까 과거에 제한된 역할에서 벗어나서 말하자면은 사회적 금기를 깨는 인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끝난 그 힘센 여자 강남순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67살의 배우가 할머니로 등장을 합니다.
네.
이 할머니가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네.
전통적인 한국 드라마가 주로 젊은 사람들의 사랑을 다뤘던 것과는 또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배우 겸 가수인 엄정화 씨.
네.
믿기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사가 맞긴 맞아요.
드라마 닥터 차정숙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도요. 그 중년 여성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드라마 더 글로리. 온몸이 뭐 상처투성이인 한 연약한 여성이 자기의 그 삶을 망친 친구들을, 옛날 친구들을 응징하는 이야기로 아주 큰 인기를 끌었죠.
그렇죠.
이런 호응 덕에 미국의 넷플릭스는 2022년에 가입자의 60%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상황에서 25억 달러를 한국 드라마 제작에 추가로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네.
미국의 디즈니, 아마존 프라임 등도 한국 드라마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자, 포브스의 시각을 보겠습니다. K-드라마 평론가 조안 맥도널 씨의 의견을 실었습니다. BBC 방송에 이렇게 한국 드라마가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변화하는, 달라지는 한국 텔레비전 환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뭐 케이블 채널이라든지 스트리밍 플랫폼이 더 모험에 나서게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네.
2016년은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에 투자를 했던 첫 해였는데요.
네.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이 여성이었던 이 사극 좀비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2019년에는 법정이나 정치권, 심지어 사극에서도 여성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직장 드라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자, 평론가 맥도널드 씨. 직업을 가진 여성, 남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여성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포브스의 K-드라마 평론가가 있다는 사실도 좀 놀랍네요.
예.
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그 변화의 또 중심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주문형 비디오 스트리밍이 활기를 띄었습니다.
네.
집에서 또 여러 가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한국 드라마 시청자 수가 뭐 3배까지
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 평론가 맥도널드 씨는 올해도 이 한국 드라마의 절반은 매우 강한 여성 캐릭터가 등장했는데 이는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뭐 완전히 모두 다 반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드라마가 그런 변화를 앞장서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맥도널드 씨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2023년 여성과 관련해서 변화가 많았던 분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023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올 한 해도 여행시를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더 다양한 내용으로 2024년 새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전 한국 서울에서 북한의 인권과 정보 환경을 논의하는 학술회가 열렸고요. 북한의 과학연구원이었던 한 탈북민이 이 행사에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서울의 동해원 기자가 탈북민 장혁 씨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보통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정치범 수용소라든가 북송되는 북한 여성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장 북한 정권에
최근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 및 디지털 자유화 심포지엄에서 이 탈북민 장혁 씨가 정보의 알 권리에 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혁 씨는 2019년 11월 북한을 떠나 2020년 5월 한국에 정착했는데요. 북한 영재고등학교와 이과대학을 졸업한 그는 북한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앙당 과학교 국어실 그 연구소에 배치를 받아서 그쪽에서 일을 몇 년 했었습니다. 저는 선택권이 거의 없이 그 연구소에 들어갔던 거고 연구소에 들어간 게 사실은 일종의 축복이라고 보기엔 저주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북한 환경에서 이렇게 오롯이 재능이 있는 것이 사실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 권리를 뭐 100% 주장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제 직업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저하고 한마디 정도는 상의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절차조차 없이 제 인생을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버렸고 그 위치에서 제가 45살이 될 때까지 옮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항심이 좀 더 생겨서 연구소를 뜨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 사실 그런 행동의 연장선이 지금 탈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직업 선택과 이동에서도 자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장혁 씨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북한에서 배운 정보통신 기술로 관련 직업을 찾으려고 했는데요. 그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면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들죠. 일단 북에서 배우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상용성이 떨어집니다. 사회주의권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기초과학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많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술 트렌드가 빠르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 어떤 IT 쪽 직업을 했다고 해도 한국에 와서 바로 그쪽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도 IT 쪽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현실은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 저는 현재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북에서 IT 쪽 관련 일을 해도 바로 직업을 얻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아무래도 경쟁이 좀 더 심한 사회니까 직업을 그렇게 쉽게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그쪽이 사실 요즘 그 많이 유행되는 인공지능, 뭐 AI 그쪽 관련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IT가 차지하는 역할이 이제는 상당히 커졌고 IT로 인해서 그 생산되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뭐 인간의 삶에 유의미하게 사용하자 그런 취지로 이제 개척된 학문이다 보니까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좀 정리가 안 돼서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의 인공지능 개발 현황은 어떨까요?
북한도 역시 AI라고 딱히 이렇게 명명하진 않았지만 10여 년 전부터 인공지능에 관한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요. 제가 그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학문에 입덕하게 된 계기가 북한에서 제가 당시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 때문이거든요. 드라마에서 엄청 미모의 여성분이 막 이렇게 컴퓨터를 하시고 그런 내용도 나오고 충분히 이제 IT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드라마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IT에 입문을 했을 때 당시만 해도 북한에서 이제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라든가 아직도 국가적 관심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사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그 대규모의 어떤 학습을 위한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거는 사실 미국이나 이런 선진 기업들에 비해서 그 역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북한이 결국에는 그대로 모방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환경에서는 좀 데이터 사이언스가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장혁 씨가 한국에 정착한 지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는데요. 아직은 북한에서의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민자라고 볼 수 있죠. 저희가 북한을 떠났으니까 이민자가 사실 행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탈북민은 그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보통의 이민자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를 잘 극복하려고 하면 일단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좀 길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30년 넘게 북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3년 산 거 가지고 이쪽 기억이 저쪽 기억을 완전히 덮기 어려운 상황이고 최소한 몇 년을 더 보내야 제가 여기서 삶에서 많은 안정감을 찾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 북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노출돼 산 것이 다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무슨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누군가가 내 컴퓨터를 뒤져볼 일은 없어요. 그런데도 가끔씩은 내가 뭘 잘못하는 게 없나 이렇게 스스로 흠칫흠칫 놀라게 되고 내가 그 검색을 했던 이력을 누가 벌써라 지워버리고 이런 일종의 PTSD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트라우마 일종인데 너무나도 북한에 살면서 쓸데없는 데 집중을 하며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좀 더 본인의 경쟁력이라든가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일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며 살았다.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혁 씨는 한국 사회에서 더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어떤 꿈의 크기가 낮아서 고통받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북에서 살던 삶과 한국에서 사는 삶을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윤택하죠. 북한에서 사실 그 최소한의 생존을 위협당해서 코너로 몰려서 이제 중국 쪽에 그 넘어가신 분들도 많은데 한국에 와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사회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이루기 어려운 거창한 꿈을 꾸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현 상황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긴 하지만 제가 이걸 하면서 정말 행복하다 이런 감정을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정서적인 그 안정이 안 돼 있는 것도 크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직업이나 어떤 그 꿈을 정해놓고 돌진하기보다는 좀 더 현 삶에 만족하는 방법을 많이 모색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목표는 지금 하는 석사 과정을 내년에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공부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또 자신이 도울 일이 있다면 기꺼이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말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공부를 마무리하고픈 욕심이 있고요. 제가 많이 이제 미루지 않으면 내년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이고 좀 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 탈북민들은 북한 문제의 작은 소명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자기 정체성이 그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관한 활동을 하는 데서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조금이나마 그 바른 길로 가는데 작은 힘이나마 기여하고픈 그런 바람은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자유는 비도덕적이라고 배우기 때문에 장혁 씨는 이 진정한 북한의 디지털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저는 한 2, 300년 전 자본주의의 삶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 그리고 입는 문제, 이런 문제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국가가 몇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미친 듯이 매진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서 어떤 자기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디지털 자유화는 거의 그들에게 문맹 상황을 강요하고 있는 거나 같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장혁 씨는 이 북한 주민들이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북한 내부의 환경이 달라지길 바랬습니다.
공부하고 배울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한테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권리가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북한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인 그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들처럼 뭐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고 뭐 목소리를 내고 뭐 국가의 배상을 요구하고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세상은 알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국가와 정부에서 이제 민주주의라든가 미국식 자본주의가 나쁘다 이런 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는데 좋고 나쁘고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권의 이런 세뇌보다는 직접 최소한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을 하고 비교할 수는 있었으면 좋겠다. 선택은 뭐 물론 본인들의 몫이지만 그런 마음이 제일 큽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의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